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지금 1절에서 얘기를 했고요. 5절에서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러므로 포도나무와 가지와 우리가 잘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에서 열매가 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지금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어떻게 하느냐? 늘 예수 안에서 거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데, 말로써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과 내가 풍성한 것을 맺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잔이 있다고 하면 여기다 물을 땁니다. 물이 차는 것을 풍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다 부어서 철철 넘쳐야지 이게 풍성하게 넘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기쁨도 여러분 마음에 가져서 넘쳐야 됩니다. 아, 내만 기쁘면 된다. 나만 신앙생활하면 된다. 하는 것은 넘치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면은 성령 충만함이 넘쳐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처럼 기쁘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넘치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나눠주면 나눠줄 수가 없어져요, 사실은. 그러나 영적인 것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풍성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물질적인 것을 나눠주는 건 아깝지만 영적인 것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여러분이 부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많은 그러한 나눠줌에 그러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나만 겨우 나오니까는 힘이 듭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남편이 신앙이 깊고 자기는 한 30년 동안 다녔지만은 신앙적으로 남편은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결국은 병에 들고 났는데도 그래도 낫게 해주면 좋다고 하고 조금 힘들다 하면은 병이 전이됐다 하면은 싫어하고 했던 그러한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에게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이 기쁨을 갖는 것을 보고 나니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상대편을 바라볼 때도 그 넓은, 아, 내가 저 사람을, 전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예수를 믿지? 그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내 마음이 평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충만되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풍성한 열매 맺으려면 우리는 어떤 거냐. 물질적인 것은 나눠주면 적어지니까 적당히만 나눠드리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은 있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내가 간직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을 생명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에 가서 읽음으로 그거 끝나고 내 생활은 다른 사람한테 지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질수 없어 하는 욕심을 갖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 물질적인 손해가 되더라도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귀중한 말씀, 아주 어마한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갖고 우리는 담대하게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물질적으로는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충만되게 되고 넘치도록 해서 많이 나눠주면은 물질적으로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 안에 거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때는 괜찮지만은 환난과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는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계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 이웃을 내 몸처럼까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에 균형을 맞춰가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이 여러분은 내가 말씀한 복음을 지켜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거든요. 이 전제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최우선 자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금 제가 85년부터 전도하기 여기 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처음에 와서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아닙니까? 뭐 목사님 가는 대로 내가 차도 운전해 가고 목사님이 가는 방법대로 내가 운전도 하고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자기가 운전면허 땄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 받았죠. 모든 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전부예요. 이게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언제나 처음에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계시에서 우리에게 요청한 게 그럽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만해지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모든 거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는 우리는 떨어질 것밖에 없어요. 더 받을 거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일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항상 처음에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 자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십시다. 말씀을 보고 한 30분 정도는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끝 맺을 때도 주님의 이름을 끝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뭡니까요?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 주었기 때문에 그 지혜와 명철 모든 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니까 이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보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을 모여서 가르쳤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 보니까 아, 저 예수쟁이야 하는 뜻이에요. 예수쟁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야. 왜? 그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꾸밈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지혜가 배움이 없는데도 어디서 저런 것이 나왔느냐 그러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삶에 적당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갈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다 어찌하여 저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느냐. 저 형제 자매들이 바로 여기에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떻습니까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풍성하려면 말씀이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라. 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삶을 형통하게 합니다. 내 삶을 중심되게 하니까는 내 삶이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살아보니까 나 삶이 풍성해지더라.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풍성해지지만은 주면 줄수록 없어지고 그런 거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풍성해진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인생의 삶을 형통케 하는 방법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친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는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제 박지성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가 하나의 사부로서 이제 배우 몇 명을 데려다니면서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 가운데 그는 어떠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화를 낸 적이 없답니다. 그가 다리 수술을 받고 축구를 하는데 거기 몇천 명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야유의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답니다. 견딜 수 없었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우우하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인내함고 참고 나아가니까 그 우우했던 그 소리가 함성으로 그를 격려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리냐? 삶을 형통케 하는 방법은 단대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구두방 수술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들은 후에 변화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된 후에 다니면서 부흥이 할 때 다른 말씀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의 설교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내가 구두수술공경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이처럼 쉬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있다라고 그건 간증하고 다녔답니다. 말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 그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가 의인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보혈인 나로 하여금 의인이라 칭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인 것을 봅니다. 어거스틴 어떻습니까요? 막나니 별짓 다 했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그가 변화되어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기독교에게 남겼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보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알찬 수확은 농부들의 기쁨이지요.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염려해가지고 자 우리 송 형제 내년에는 감이 적게 열어가지고 씨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요사이 매일 가서 감나 밑을 이렇게 봅니다. 감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감이 없어요. 꽃이 안 피었어요. 꽃이. 이파리는 무성한데 꽃이 안 폈어. 여기도 갔어요. 한 나무, 두 나무는 감이 좀 열었는데 나머지 나무는 꽃이 안 폈어요. 중요합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말입니다. 내 한마디 한마디가 아무것까지 아니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풍성해야 되거든요. 심이 들어도 풍성해야 돼요. 풍성해야 그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 왜 그걸 가져와 하지만 갖다 주면 기뻐하고요. 정말 맛있게 들고요. 그 맛있게 드는 것을 바라보는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 받아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8절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영광을 하나님께 내놓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돈을 이 한 달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막 정말 기쁘다. 그러면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 갖다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믿을 때처럼 기쁨으로 주님께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주여 나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 년 동안 내가 결산해 보니까 정말 나에게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이처럼 했는데 주님 저에게 사명을 부여했는데 그 일을 못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한지 복음을 전파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주여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걸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주여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여 저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저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들었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였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니느웨 가서 전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로 도망간다고요. 그러나 물속에 결국은 던지라고 해서 던졌어. 물속에 던지는데 큰 고기를 예배해서 들어갔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해 보면 뱃속에 들어가면 끈적끈적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뱃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참,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했다고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아니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하니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이용해서 다시 육지에 토해내서 명한 대로 다시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죽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 이놈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박는 걸도 만들어줬지 않느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 바로 내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다정스러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숨쉬는 것도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지를 다 해놓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라. 그거 번성시키고 다스리려면 뭐 해야 돼요? 첫째 여러분 스스로가 강건해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매일 텔레비나 앉아서 보고 있어서 폐만 두드리고 뭐 칩이나 먹고 하면은 그 사람 그 삶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미국 사람들을 보면 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만 나오고요. 그럼 병이 들고 그러면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좀 풍요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영광을 드리려고 하면 첫째 육체의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고 편안하게 누워있고 편안하게 하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는 것, 내가 필요하면 내가 죽을 지경이어도 필요한 것을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지요? 그러거든 나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 죽을 각오를 하고도 간다고요. 그러지만은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라고 우리가 핑계대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요. 그럼 각오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 여기 이제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이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를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을 갑옷을 삼으라.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번 아는 대로 해봅시다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뭐예요? 생명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과 끈끈한 끈을 맺고 달려가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놓지 않아야 돼요. 주님을 놓치면은 마치 물 위에서 뒤에서 끈을 잡고 그 뭘 타는 거예요? 이거 뭐 타는 건데 아 놓아버렸어요. 놓으면 물 속에 빠지고 만다고요. 마찬가지야. 똑같은 우리의 모습.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지금 앞에 가시는데 내가 그 끈을 정말 놓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군병이 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기쁜 일이 없는데요. 기쁜 일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내가 일하면 기쁜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지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깨어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을 예배한 것을 신을 심고 여러분이 구원에 두고 왔고 뭐 그런 거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잠자는 거라면 이건 아무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깨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언제 해요? 항상. 베드로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를 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럽니다.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지금 이미 얼마나 2000년 전에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가까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겨우 100살이면 많이 100세 시대라고 해서 많이 산다고 하는데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닐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지금 가시면서 나에게 내가 나의 요청을 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러 갈 때는 하나님 내가 일을 하러 가는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할 말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운전하면서 가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요?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데 미지근하게 사랑한 좀 부끄럽습니다. 정말 미지근하게 사랑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안 되죠. 뜨겁게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언제처럼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보통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자가 여자 만나기 전에는 그 호르몬 계통이 100%가 된답니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딱 하고 나면은 이제 자녀 낳게 되면 50%가 된답니다. 그 호르몬의 열정적인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 하나 낳고 나면 그건 또 한 30% 적어진대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그때는 정으로 살아간대요. 철옹으로. 나머지 때는 정으로.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뜨겁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모하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당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다투다가도 싸웠다가도 사랑함으로 그 순간을 다 덮어볼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건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참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많은 원망스러운 일들을 가지고 지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원망을 우리가 합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필요 없는데. 이미 지나간 거, 어제 이런 우리가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문에라고는 것은 아무 소용가치가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는 눈물이 필요하다. 노동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능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원망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열심정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무엇입니까요? 머슴 아닙니까? 머슴처럼 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처럼 하라 그럽니다. 종. 종은 주인이 말하는 것에 반항이 없지요. 그러한 삶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창피하고 한 것, 그러한 것을 딱 내려놓으라는 거지요. 내가 없는 자 같이 우리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는 자 같이 정말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항상 기쁨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예,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뭐 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같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결코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와의 성도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미래에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이것은 생명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계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에게는 생명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베드로와 예수의 관계에서는 은혜의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다. 그러면 은혜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밤새도록 맞도록 그물을 폈는데 하나도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배 타고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 배 두 배 가득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은혜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생기는 그런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했는데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뭘 알아. 나는 어부 아닙니까? 나는 어부인데 당신이 뭘 알아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삶이 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고백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우리 하는 겁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서 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떤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의 제자를 삼아서 그를 여러분의 제자로 같이 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없어져도 그 나라는 영원하게 계속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포도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풍성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관계를 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가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거 여기에 있는 전도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해서 내가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당신같이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라고 보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영적인 연합을 계속 유지하려면 예수님이 언제나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서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라고 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풍성함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아버지가 두 분이 덜 나왔네요. 오늘 아버지에게 우리 준비한 꽃은 나눠주는 게 좋겠죠? 우리 누가 나와서 우리 둘이 좀 우리 저쪽에 하나 아니 애 하나 내보내요. 예, 내보내고 오늘 몇 개나 돼요? 할머니 하나 더 해드리고, 이제 전도자님, 우리 영우 경제, 몇 개 남았어요? 우리 권사님으로는 생신이기 때문에, 내일 생신이기 때문에 권사님 하나 달아드려.